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이렇게 단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들이다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하니까 좋네요. 오늘 설교는 아까 장영민 형제님께서 그 광고 말씀드릴 때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우리 그래도 말씀은 봐야 되니까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또 목소리와 발음이 다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 설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 이전까지 모든 민족들에게는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경배를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보이지 않는 분, 오직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똑같은 증인으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취향이 기독교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가지셨던 목적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대단한 부름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죠.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11절 이두 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 주님께 반역한 무리들이 마지막 역사의 제일 마지막 시점에 한번더 반역을 일으키고 어린 양과 전쟁을 할 텐데 이때 어린 양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근데 이 전쟁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이 무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쭉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22절, 2장 32절, 사도행전은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 5장 32절, 13장 31절, 22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름을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받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 증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증언하는 사람들이냐,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증인과는 좀 다르죠, 그죠? 구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아까 앞에서 이사야에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묵상해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보면,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취하여 낸 적이 있으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 가짜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는 누구에게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너에게, 바로 너. 제가 정인인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는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너. 너야 너. 너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죠. 그죠? 너 자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보면 86편 16절 17절,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의 정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뭘 보여주려고 하신다 하면 나에게 선하심의 증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증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는 누구에게라고 말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아니죠. 청중이 누구죠? 청중.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우리 오늘날로 치면 우리 그 안티 크리스찬,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정오하고 안티로서 뭐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굳건하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부름받은 정인들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좀 잘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런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신비를 보여주려고 하는 미스테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책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상상을 해봐도 만화를 봐도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신비라는 거죠. 신비.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것.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청중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청중은 누구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청중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너 자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미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천사들이죠. 그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청중이 하나 더 나오네. 그죠? 여기 또 누구죠?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여기서는 정사와 권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사와 권능 이게 이제 정치 뭐 권력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에게 하늘에 있는 저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첫째 보이지는 않지만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인으로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든 지체들도 모르고 내 친지들도 친구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부질없는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저 천상에 많은 존재들이 우리의 청중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경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 주식 투자할 때, 좋은 거 딱 골라가지고 두 달 후에 답을 먹고, 아니면 직장에서 잘해가지고 성진 빨리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정인이 되라고. 정인으로 역할을 하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과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텐데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지혜와 권능 없이 우리가 그냥 이걸로 말로 가서 이렇게 착 뭐 그냥 뭐 그럴듯하게 잘 설득해봐야 사람, 제가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말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요. 평행선을 달리는 끝없는 논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거와 함께 뭘 보여주느냐. 권능과 성령님과 권능의 실제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한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골치 아픈 거, 복잡한 거, 힘든 거, 우리 머리를 짓누르는 거, 질병, 남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일들. 이런 거 안 다치고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죠? 그거 가지고는 누가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경청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폭풍과 가운데로 폭풍이 몰아치는 절박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평온하고 평탄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관심도 없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고집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끝없는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힘들지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봐라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가 찾았으면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보면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세 번씩 말씀하신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바로 그 매우 곱하기 3.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평생을 두고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 이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하심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동원된 사람들이지 우리의 목적에 주님이 동원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마음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인식이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일치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정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가시는데, 막상 우리 자신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만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불일치가. 이 불일치만큼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반감을 갖고, 왜 불일치만큼. 주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그래. 이게 안 맞는다는 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빈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는 무지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데 한편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신다는 것이죠. 얘가 내가 이 일로 불렀는데 얘는 관심이 없네 여기에. 내가 이 일을 시키려고 얘를 불렀는데 얘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주님은 주님대로 실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와 권능을 동원하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절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앞뒤를 봐야 됩니다. 앞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 좀 전에 그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여기서 그 우리를 택하여 세우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고, 이 모든 이유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가 정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 이런 것들은 싹 어디 갔다 엿박아 먹고 그냥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나? 그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적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되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침묵하는 거지? 이런 당황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제 삶에서 아주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고 딱 준비해서 이제 딱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젠다가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왜 접니까? 주님은 이제 탁 신나가지고, 저와 이번에는 내가 원섭이 삶을, 이원섭이의 삶을 통해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자 이제 시작하려고 딱 그러는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접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느낌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 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사 맞을 때 이제 주사 바내가지고 아직 찌르지도 안 했는데,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냥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아직도 안 찔리지도 않았어.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직 찌르지도 않았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조금 심한 일이 하나 더 더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진짜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뭡니까? 정인으로서 이제 완전히 꽝인 거예요, 꽝.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딱 뭐 하나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분의 정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교리, 진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코미디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이 정인으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아젠다는 물질적인 풍요, 나 자신의 영광, 그리고 내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내 방식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 아젠다로 시험을 받으셨죠. 그겁니다. 마귀는 맨날 이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이 아젠다를 계속 고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변화가 닥칠 때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인가? 주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촉구하시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라. 더욱 열심을 내어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말고 오늘 한번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에이 내일이면 또 잊어먹고 그게 아니고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기둥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나는 정인으로 선택받았다. 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 이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뭐 말씀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물론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세상의 아젠다를 위한 기도죠. 뭐 여러 가지 종교활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가? 왜 이렇게 내가 불행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정인으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나를 또 사용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뭘 또 이루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도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우리 장모님 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오늘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질병, 우리 애들의 질병이죠. 시골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으로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오른쪽 손,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목이 마비가 와서 음식을 못 삼키니까 그 호수를 꽂아가지고 음식을 드리고 사람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제가 가서 이틀을 간호하고 갔는데 몰라봐요. 그냥 짜증만 내는 거예요. 이거 입에 꽂은 거 계속 빼내려고 그러고, 간호사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간호사는 그거 못 빼게 하려고 장갑 끼우고 막, 아버지는 깝깝하니까 빼내려고. 그런 일이 지금 닥쳐서 지금 전주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 가 계시니까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를 이제 남원에 계시는 누나가 남원으로 모시고 가서 모시고 있는데, 엄마는 또 정신이 약간 또 조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엄마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누나가 돌봐야 되는데, 위 남원에 계시는 또 큰 누나는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목 디스크가 와서 처음에는 조금 아팠는데 누가 그 편백나무 베개 그거 이렇게 대고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게 비에 받치고 목 늘어뜨린다고 이렇게 막 흔들었나 봐. 이렇게 흔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성이 나가지고 그 고통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병원에 가니까 자리도 없고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입원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통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그 서울로 왔을 때구나. 제가 저 직장 있는 데 있지 않고 주말에 집에 와서 서울에서 자고 있는데 3시쯤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서. 병원에서는 입원 안 시켜주고 나는 너무 아픈데 몸도 꼼짝달싹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 친구 정형외과 의사하고 있는 애한테 CD 보낼 테니까 그거 좀 도대체 왜 그렇게 아픈지 좀 진단을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이제 소방관이니까 119 쪽 통해가지고 내가 아는 데 통해가지고 입원할 수 있도록 좀 손을 써달라고. 그런데 누나는 그때가 새벽 3시라는 걸 모르고 모르고 전화한 거예요. 그랬다가 끊을 때쯤 돼가지고 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고 있는데 전화해 모양이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이 외에도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직장에서 있는데 그 뭐야 갑작스럽게 닥친 그 오해 그리고 갈등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 곤란한 아주 그 목 정말 머리를 내리누르는 그런 그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뭔가 우림 잡아도 한 다섯 가지죠, 그죠? 그 제가 설교할 때가 되면 꼭 뭔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이 설교를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다섯 가지 터져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집사람도 제가 볼 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장모님이고 제가 옆에 보니까 아직 마음속에 슬픔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색도 안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지고 우리 애들한테 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닥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당황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시행착오 생겨가지고 학습업교가 생겨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평안과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눈 대화를 보면 야 주님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신 것 같다. 이게 수술을 하고 계신 거 맞지? 수술을 하고 계신 거 맞아. 이번에는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보자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게까지 평안과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잔잔하고 우리 삶이라는 호수가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친척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저 천상의 존재들에게 뭘 증명해내고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호수에 돌을 던져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불게 하셔서 풍랑을 몰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신도 없고 당황스럽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모양이다. 나를 떠나신 모양이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겠지만 이런 일들이 바로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 자신에게는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습관, 옳은 이야기이긴 한데 죽이는 말, 그죠? 틀린 이야기가 아닌 논리적으로도 맞고 타다 사리에도 맞아. 옳긴 한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 이 말에 대해 이 말을 멈춰야 되겠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살리는 말만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또 자꾸 또 잊어먹기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우리 아들들의 변화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분들은 직접 경험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남은 우리 누나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 누나는 우리 집에 1호 그리스도인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결핵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아들도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기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일찌감치 일찍부터 보여줬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실족을 해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제사도 지내고 우리 형제들 모였을 때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종교 얘기하지 마 귀찮아 저 복잡해 골잡아 종교 얘기하지 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를 위한 저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나가 분명히 주님을 믿는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저러고 있네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오랜 제 기도였어요. 몇 년 동안. 이 누나가 제가 고시촌 생활할 때 그 없는 가운데 살림을 쪼개가지고 제 생활비를 대주고 그랬거든요. 이 누나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은 잘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극적으로, 야, 이 주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카톡에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칠남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을 계속 해대는 사람이 우리 누나입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한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덜 끝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다른 변화가 또 있을 거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하여튼 참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염려하는 거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모르겠고 우리는 모르겠고 그거 주님한테 주님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러면 가서 사과하는 거 누구하고 같이 가서 어디 가서 화해해라 그러면 화해하기 위해서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죠? 가서 간호해야 그러면 간호하는 거 병원에 가봐 그러면 병원에 가보는 거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단순해요. 이거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가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벌인 일이니까 주님의 싸움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거 그것만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주어지는 모든 결과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실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이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정인으로서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아모리족 속 아주 흉포한 이 아모리족 속과의 전쟁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을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입니까? 주님의 전쟁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놈들은 거인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사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기껏해야 뭐 깽이, 호미, 뭐 무슨 뭐 나, 도끼, 그다음에 그 대나무, 이런 거 들고 나가지고, 그죠? 야, 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여호수아가 두들겨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 딱 나오잖아.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가버리면. 야, 이거 싸워보나 마나다 그래가지고 안 가버리면, 이 전쟁 안 나가버리면 주님이 전장터에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싸우려고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이 아니구나. 아, 이분께서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야 내가 뭐 우박을 내리든지 말벌을 보내든지 할 텐데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혼자서 머리 다 돌려보고. 우리가 정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 나름대로 주판 다 두들겨 보고,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는 예단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불행해하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소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간부후보생이라는 그 시험을 볼 때, 그때 경쟁률이 110대 1이었습니다, 110대 1. 제가 다른 시험을 공부하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7일 정도 됐어요. 그거 딱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 능력,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거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아예 이거는 주님의 싸움으로, 주님의 시험으로 딱 규정 지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한두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두 달이 안 되는구나, 그죠? 한달한반 정도. 계속 확신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건 너에게, 이건 학교 간 시험이야, 이거는 이미. 볼 것도 없어. 보기도 전부터는 학교 간 시험이야. 이런 일이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시험 진짜 제가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돼. 제가 그때 뭐 포도주 마시고 그런 거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교시를 봤는데, 술이 섞여가지고, 이게 영어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가 들어와야 답을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세번 읽고 다섯 번 읽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몇 문제는 진짜 뭐 답인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 찍고 나왔어요, 거의. 근데 세상에 한 문제 정도 틀리면 불합격인데, 이게 합격한 거 아니야, 합격한 거. 점심 먹으러 나와가지고, 아, 이 시험은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돌아가서 내가 하던 고시 공부나 계속하자. 또 돌아가서 저 들어가서 오후에 가면 이제 주관식 시험을 봐야 되는데 두 과목 남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 생각이 한편으로 툭 치솟고, 또 한쪽에는 무슨 소리야,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합격해 주신 건데, 내게 주신 시험인데, 이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그래서 들어가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때 제가 아마 포기하고 왔으면은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다른 거 하고 있겠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그분이 하시라고 맡겨두면 되는 것이, 맡겨놓고는 주님께 분명히 맡겼어요. 맡겨놓고는 하룻밤 자고 나서 주님,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염려도 좀 하고, 근심도 좀 하고, 또 계산도 좀 해보고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한번 맡겼으면 맡겨라.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좀 맡겨둬라, 맡겨줘라. 네가 한번 맡겼으면, 맡기지 말든지. 맡겼으면 맡겨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 김은 기라 그러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이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맡겼으면 맡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그 결과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고 결과를 주시든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다가 망하면 어떡해? 안 망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절대 안 망합니다. 죽으면 어떡해?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한두 분 정도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한 분은 파산은 아니지만은 뭐 완전히 그냥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한 분은 진짜로 말 그대로 젊은 나이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분들 뭐 완전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잘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하고 똑같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피난처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날개 그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 그늘로 들어가는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맡겨두는 것. 맡겼으면 좀 맡겨두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아주 대단한 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거.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를 영어로 보니까 continue thou in 이렇게 말합니다. continue in, 그 안에 계속 머물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머물러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두 번째, 그분은 정말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우리에게 진짜 좋은 하나님입니까? 세 번째,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배우고 머리 속에만 갖고 머리만 굴리고 이게 아니고, 배우고 것들 안에 배운 것들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것들 안에 continue in, 거하라. 이거는 애써 노력하라라고 주님께서 잠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풍랑이 닥쳐오고 우리 머리를 짓누르는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 앞에, 그런 일들의 한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미 배워서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은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인가? 지금 그분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가지고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가지고 다 손을 써놨습니다. 다 손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이만큼도 안 되는 나의 아젠다, 세상의 아젠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도 거기에는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장단에는. 똑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여, 이 일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신 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 그거 제가 그거 증거하겠습니다. 이 일에서 주님이 일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가 바뀌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만 그냥 단순하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할 때 진짜 얼마 안 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연이란 없도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